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16절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로 가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같이 합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 7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지난주일에 서로 말씀을 나눈 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행할 때에 나에게 느껴지는 그 확인입니다.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느껴지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오늘 보통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앞에 있는 이 삼박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보아 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의 앞뒤에 있는 이 배경 이 전체를 약간 더 폭을 넓혀서 그 뒤에 있는 부분까지 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궁금하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부분이 실은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가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편지가 여기 남부 뉴저지의 체리힐과 요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남부 뉴저지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그 편지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펼쳐가는지 오늘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크게요.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해서 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주어질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주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보아갈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는 그 방향과 순위와 그 관심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안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세 분이 이렇게 교인으로서 언약 교인으로 선서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어떤 분은 5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5개월이 걸리고 오시면서 이것이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궁금해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궁금증의 밑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겠는가? 내가 어떤 좋은 선택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떤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커리어를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거의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도 하고 묻기도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 집회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 강좌가 쫙 있으면은 제일 인기 없는 거가 선교, 전도 뭐 이런 데는 가면은 그 천여 명이 오더라도 10명 자리 채우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도시 선교 뭐 이런 쪽에는 거의 온 사람부터도 왜 왔는지 모르고 왔다가, 강좌가 딴 거 아닌데 딴 건 줄 알고 왔다가 이제 중간에 돼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은 그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여기 있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순서를 바꾸어서 제시합니다. 마치 그 내게 앞으로 주어질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일도 중요한데 그 일보다 우선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내게 이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뜻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살피고 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인도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인도를 찾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영적 심적인 상태를 살피고 재어보는 것, 이렇게 저울로 재듯이 재어보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 소프트볼 우리 영어권에도 경기할 때 가면은 아무튼 잘 치는 타자든지 못 치는 타자든지 일단은 가면은 타석에 가서 자기 자리를 먼저 발을 벌리고 자기 자리를 이렇게 다진 다음에 그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서 자기의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세를 안정하게 하고 방망이의 각도를 잘 맞추는 것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쳐낼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게 좋은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생활의 선택을 하는 것, 그거 분명히 필요하고 요긴하고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 것인가 그거 보는 것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자기가 반대 타선에 들어가 있다든지 자기 자세부터 먼저 바로 잡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는 내게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주어져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 살피는, 그것이 생활의 선택 이전에 있는 생명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든든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공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바르게 칠 수 있는 그 자세가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거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인격과 사람으로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생활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행적이고 사행적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것이 지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핸들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만 했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이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모든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얼핏 생각에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그저 좋은 말로,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네가 마음의 평안이 온다 라고 했을 때에, 아니 내 마음을 못 다리셔서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이 안 오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왜 평안이 안 오겠냐, 또는 따라 볼 때에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앞뒤 보지 않고 집중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는 평안하다 그러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거기 따른 파괴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 온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마음 그 계명을 희망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로서는 내가 너에게 주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신 실천 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소원하시고 보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그냥 항상 좋아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며칠 사이에도 그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애기 엄마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들이 빙 돌면서 옆에 차를 들여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웨이에서 차가 지금 막 회전이 돌고 있어서 지금 거의 뉴욕 다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막 떨면서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던진 질문이, 애들은, 마침 애들은 자기 친정집에 있어서 지금 괜찮은데 지금 그저 차가 그저 엉망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럴 때에, 아우 참 즐거워라, 좋아해라, 이거 됩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서로 잠시 경찰이 오고 가고 하는 사이에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잠시 저녁에 대화 나누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놀랬고 속상하고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이웨이에서 다른 차가 와서 회전하고 돌면서 눈 많이 온 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옆으로 받아서 다행히 드라이브 시트 아니고 패신저 쪽에 받아서 차가 반파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남편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 차를 끌고 어떻게 해서 끝까지 갔다고.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서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목사님 그래도 거기에서 애 없은 거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꼭 깨우치실 때 이런 거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전 정말 끝까지 운전 조심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운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마음도 잡으면서 너무 은혜롭게 하고 설교를 다 끝나고 나니까 차가 와서 부딪혔대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만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서로 참 눈물이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거가 슬픈데요. 속상한데요. 정말로 짜증나고 정말로 답답하고 암담한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헤쳐보니까 땅이 메말라도요. 거기 헤쳐보니까 그 밑에 오아시스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장례식이나 임종예배 갔을 때 참 슬프고 아쉽지만 그래도 만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중얼중얼 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 창문이 있어서 실내 공기가 답답해질 때마다 활짝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걱정과 근심거리에 붙잡혀서 내 마음의 공기가 탁해지고 내 마음의 짜증이 되어지고 내라는 이 감옥 안에 갇혀가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금 내라는 감옥 내 생각 내가 판단해가지고 미리 앞에 올 것까지 다 걱정해가지고 우울하게 이렇게 쫙 있던 거를 기도라는 것은 내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창문을 열어라 밖을 바라보니까 이게 전체가 바라보는 이게 내가 지금 이 집이 다가 아니구나 이 밖에 있는 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도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홀어머니 같이 살면서 동생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30살 될 때까지 아마 어느 정도 3년 정도는 식구들에게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좀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렇게까지 지장 없을 만큼 집에 일들을 추스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갔을 때에 자기도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있었을 거고요. 자기도 끼니 때 없었을 거고요. 자기도 목수가 있는데 손님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안 올 때 있을 거고 물건 만들어 놨는데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고요. 사람 시켜 놨는데 자기가 한 건 아닌데 남들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이 들어올 때도 있었을 거고요. 짜증난 일도 있었을 거고요. 실컷 일해놓고 임금 못 받을 때도 있었을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은 그 앞에 보이는 그 손님만 바라보고 지금 내 비어있는 그 답답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터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문을 열듯이 마치 우리가 동굴 가운데 깜깜한 데 있다 하더라도 빗줄기처럼 내려오는 조그만 거 하나 빗줄기 있으면은 내가 보이니 깜깜한 것이 다가 아니야 한 줄기 빛이 있어 이것은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문을 여는 것처럼 그때마다 가서 숨을 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열어가지고 내가 지는 게 다가 아니야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길까지 왔지?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소하고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크게 보이고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이렇게 적과 아군이 뚜렷하게 구별이 될 때에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저 내 주위의 일상이고 일과고 평범하고 단순한데 그 가운데서 나를 서서히 서서히 얽어매듯이 올가매듯이 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에서 털쳐버릴 수 있는 거가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거 놓으면은 질식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놓으면은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을 라이드를 주면서 그분과 대화를 잠깐 나눕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라서 이렇게 빈말이 아닌 걸 알아요. 딴 때는 또 다르게 말했으니까. 요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인대요. 너무너무 보이면서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주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럴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었는데 왜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바뀌고 되니까 남편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저 남편은 저 남편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 길대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집의 아이들이 표정들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것을 자기도 보이거든요. 애들한테도 그전에는 못마땅해서 그저 짜증만 났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텍스트 메시지로 I love you 뭐 이렇게 보내니까 애들도 I love you too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거가 됐겠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몰랐는데 처음에 10여 년 전에 예수님 믿어서 그때는 막 좋았는데 그거로서 단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교만이 됐군요. 그래서 야, 내가 할 말을 자기가 다 하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뻤는데 지금도 기쁜데 그러면 그때 알던 거 지금 보니까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근데 그때 기뻤던 건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지금 기쁘는 건 가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한 것처럼 우리의 행함이 내가 믿은 것 많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준 그 의를 내 거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은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계속돼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깨어서 경성하라는 그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창피스럽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너무나 뼈 아프고 너무나 힘드는데요 그것을 마치 베드로가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했던 것이 그것이 보여졌던 것처럼 그 순간이 보여질 때에 그때가 우리가 잘할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걱정해야 될 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외부의 포장만 강해지고 그저 물을 그냥 슉 지나가기만 할 때에 이때 잘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교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이면 교만이 안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 힘든 사정에 처해도 잠시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가득 내 주위에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아요. 즉흥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조건들은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거기에서 어디에다 감사를 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가장 큰 울타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대해서 앞으로도 이분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니 이것을 논리를 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기뻐한다는 것도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도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감사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바로 다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의 환경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미래적인 조건들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친구를 정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났는데 얼마나 저를 환대하고 좋아하는지 식사를 대접하고 식구들을 소개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내 돈을 크게 빌리고 잠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와서 나에게 식사 대접해주고 환영해줄 때 그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먼저 돈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설명이 있든지 또는 앞으로 갚을 계획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이도 저도 안 되면은 내가 너무 미안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탕감해 달라고 뭔가 이렇게 말이 있든지 뭔가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야 나머지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구도 없는데 그냥 친구 만났다고 반갑다고 헤헤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시킨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고인돌 빼서 밑에 고인돌 빼서 위에 돌로 집질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뚜렷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주인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새로 몸도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으려고 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때에 잘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 전에 먼저 확실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와서 뭐 주일 뭐 철야기도 뭐 갑자기 뭐 금요일 철야기도 40일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365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게 죄되는 일이라든지요. 또는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 시간 정해서 예배드리는 기본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겠지만은 정상적인 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7계명을 범하냐 안 범하냐 그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안만 잘 지켜도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분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의 지하실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중국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냄새 맡으면서 이게 뭔가 가스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아, 코도 좋다. 그리고 정말 보니까 저희 그 이렇게 샌바르츠 교회에 그 거기는 가스 버너라서 거기 있는 파일럿 불처럼 불들이 항상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야 항상 가스 불을 켜면은 바로 켜는데 그 불들이 꺼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꺼져 있는 불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이렇게 가스가 새어 나온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 냄새를 맡아서 그 다음부터는 오면은 그 불을 항상 켜놓을 수 있도록 조그만 불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기 대해서 꺼진다 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그분을 열고 있어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의를 행하는 그 의가 사실은 그분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휘장을 쳐놓으면 그 방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게 점점 성령이 소멸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해가는 거가 자꾸만 힘이 들어요. 이게 자꾸만 눌려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 전에 해오던 걸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갈수록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케이 뜻을 찾아갈 때에 새로운 거 먼저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네 마음에 걸리는 거 있느냐 있으면은 그거 찾아내서 그분과 이렇게 소통해라.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의 권위와 거기 대해서 경청하려는 자세 내 손안에 든 책이라고 다 내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트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 나누면서 아 저기 옛날에 저희 아버님 집에도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다 이렇게 그래도 솔직하게 돼서 이렇게 백과사전 어떤 집에 가보면 백과사전 종류가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하더라도 세트로 내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집에 가더라도 이렇게 백반 세트로 내어놓고 뭐 전집도 세트로 내어놓고 뭐도 전부 세트로 해야 이게 딱딱 맞아요.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백과사전 이런 것들도 웬만한 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세트로 돼서 이번에도 가서도 저희 아버님 집에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트로 돼 있는 것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저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신학생들 주석을 사더라도 그래봐야 그 중에 읽어본 건 불과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 계시록까지 세트로 산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칼빈 주석 얼마나 두꺼운 걸 세트로 사다 놓고요 얼마나 읽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사다 놨다고 해서 내 거가 된 건 맞는데 그게 내 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들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나 말씀 묵상이나 나눔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새기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조심히 경청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 저희들 73번 이렇게 타코니 브리지에서 73번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사인이 보이는가 하면 295에 가기 전에 Holders Expres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A-R-D-E-R-S 그래서 홀더라 그러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든지 간에 이렇게 다 모으는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 가보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쓰레기 봉지라도 이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Organization and Removal 그래가지고 Anything is you know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스몰 띵이라도 다 큰 거라고 비즈니스 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이렇게 모으는 것만 많아가지고 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거가 아예 업종이 크게 되는가 봐요. 큰 광고 입판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것처럼 집에 들어온 물건이나 가구를 한번 들어오면은 버리지를 못하고 쌓아만 놓고 있어서 온 집이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세일, 벼룩시장 이런 거가 필요해요. 털어야 돼요. 털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주 유행처럼 퍼지는 중병이 된 것처럼 곳곳마다 보면은 버리지 못하고 수집만 하고 있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어놓지를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옥석을 골라서 버리지를 못하는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에는요 기본적인 빈곤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쓸모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 쓸모를 위해서 한번 쓰려면 10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은 어머니 이래가지고 다 버려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어머니가 이것도 저것도 다 끌고 오고 이걸 몇 번을 계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여러분의 집살림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생활 속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내가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것,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 이거는 정말 좋았다, 이거는 갖고 갈 수 있는 것, 좋은 것은 취하고요, 아닌 것, 천국까지 갖고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인생 살면서 불과 몇 가지 안 됩니다. 불과 몇 가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용도가 끝나면은 버리고 가야 하는데 용도가 지나가도 이제는 짐이 되었는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끙끙 가지고 갑니다. 한번 마음속에 들어온 못된 생각들, 미운 마음들, 원망들, 더러운 욕심들, 하등의 유익이 없는 누가 이렇게 해준 말들, 습관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취하기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갈등을 겪어가고 나니까, 바닥이 있으니까 부부 상담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애들에게 왜 그렇게 내가 미인했던가 따져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자랄 때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대접 못 받았는데 너는 뭐라고 그런 대접을 내가 해줘야 되냐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 줄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저 이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쫙 거두어가고 메말라지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역겨워지고 아이들이 불쌍해지고 내가 지금 이런 독한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왔던 것들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버리는 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헤아려가지고요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취하고 용도가 지난 것은 보내세요. 보내셔야 됩니다. 끝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악을 버려라 하면은 사실은 이게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들어올 때에 그 마음에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들어오니까 탐스럽기도 할 만하고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이것들이 바운더리가 넘어서 다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자기에게 있어서 이런 모양새가 들어오면은, 이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겉으로 볼 때는 십계명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남들도 모르고 내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모양새들이 나올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음험하고 그늘지고 수상하게 되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 것이고 혹 모르고 내 생활이나 삶에 들어왔으면은 모르고는 살아가더라도 알고서는 어이쿠야 라고 소리 지르고서는 소스라치듯이 내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맑고 투명하고 청명한 삶과 생활의 태도를 견지해도 더러운 먼지가 자꾸 끼이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다루는 분을 들릴수록 계속 손을 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버리려면은 그때 가서 하면은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도둑은 안방까지 들어왔을 때에 금고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을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또는 입구에 들어오기까지 해서 거기서부터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모양새를 가질 때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그 하나만 갖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좌우 안팎으로 철두철미하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또 주위에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뇌를 쌓아주고 같이 해서 걸어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번 좋은 생각 가졌다고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로 내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들, 그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분께서 뜻이 올 때에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예언을 경청하실 것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